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주님 뜻대로 살면 말씀 순종은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3장을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손자이고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 왕 때에도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해와서 이 라마를 빼앗고 그곳에 성을 건축했던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랬던 이 두 나라 사이에 이 동맹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과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에 혼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두 나라가 이 평화 동맹 조약을 자연스럽게 맺게 된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 정략 결혼인 것이죠. 역대 여호사밧은 이 역대기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3절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시고 유다 사방의 주변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선왕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어떤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막고자 정략 결혼을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때문에 이 남유다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꾀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도록 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악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아달랴가 유다 집안의 모든 왕족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래서 겨우 요아스만 살아남는 일들이 훗날에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합 가문과 지금 이런 결혼 관계를 맺을 때 훗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치기를 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했다라는 말의 원뜻은 유혹하다, 설득하다, 부추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예전에 갓에게,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고 그리고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서 이 아람이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아람과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람의 왕이 아버지가 뺏은 땅, 자기 아버지가 뺏은 땅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이 빼앗긴 땅 그리고 돌려주겠다라고 약속받은 이 길르앗 라못을 뺏고자 하는데 정략결혼으로 동맹관계를 맺은 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같이 싸우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전쟁을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하게 된 것이죠. 이 동맹관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고 훗날에는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이 땅이 악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친구가 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세상과 손잡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어울리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믿음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뭔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과 어울리고 또 세상과 협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어떤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물어보자, 지금 당장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그 선택 중에서는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싸우랴 말랴 싸우는 것이 옳냐 그만두는 것이 옳냐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려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이 시드기야라는 한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증거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얼마나 의기양양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이 가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전부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는 이 선지자 100명을 그가 숨긴 일이 이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던 사건도 이 시대에 일어나요. 그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아합 왕 앞에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다. 정말로 아합에게 필요한 말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아합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사실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만 곁에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다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은 뭔가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이 아합에게 묻지요. 이런데 아합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400명이 다 전쟁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혹 다른 선지자는 없냐라고 물었는데 아합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해서 미워한다라고 하죠. 좋은 일로만 예언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는 게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해주고 자기 듣기에 안 좋은 말, 자기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자기가 하려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신을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만 해서 미가야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미가야 한 사람이라고 이 미가야를 칭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아합은 미가야를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 주변에 왜 거짓을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들만 남게 되었을까요? 내 비위를 맞추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내게 좋은 일로만 예언하는 이런 말씀만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 또는 내 욕망을 이루라고 부추기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 그 뜻을 정확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합니까? 내 비위를 맞추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자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만드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그만두게 만드는 이 메시지가, 그리고 주님이, 그런 주님이 싫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이고 위로입니다.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인정이고 격려이죠.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늘 자신과 싸워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에게는 이 싸움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싸움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잔소리입니다. 사사건건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만드는,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들리는가,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비위를 맞추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생명과 영광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메시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메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참된 생명과 승리의 길로, 그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참 말씀이 부담스럽고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